요한복음 2장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을 살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짧은 인생을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잔치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잔치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같이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 되던 날이라는 것은 1장 마지막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날부터 사흘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가나는 그 마지막으로 제자 되었던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가나가 여러 지역으로 예상이 되지만 한 6km 정도 떨어진 그곳 가나 이지 않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주 조그만 시골이에요. 이 작은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렸으니 마을 전체가 잔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인들에게 뭔가를 명령하는 것을 볼 때 이 결혼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인척 관계가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 절 볼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인생의 가장 큰 축제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음식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음식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흥을 돋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하면 제일 먼저 포도주를 가장 많이 준비해놓고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게 포도주가 떨어지면 동네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냥 그 동네 사는 동안 평생 가십거리가 돼요. 평생 망신거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 급히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냉담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여자여라는 번역은 좀 이 단어가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한국에는 없는 단어라서 이 번역이 좀 어려운 거예요. 여자여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이 귀나이라는 단어는 여성을 향한 존칭어입니다. 엄마를 귀히 여기는데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어머니 마리아를 귀나이라는 여성에게서는 존칭어를 썼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지만 지금부터는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공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에는 내 때가 아니다 이런 내 때라는 단어가 여러 번 앞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내 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때는 아니에요. 그럼 이 내 때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냉담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불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은 긴박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 그 유대인들의 집에는 다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죠.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적 아기까지 채우니 이 돌 항아리는 그냥 항아리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에 따라 정결의식을 위해 있는 항아리예요. 정결의식이라는 것은 이 집을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제일 먼저 손과 발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라는 이 명령은 그리 어려운 명령이 아니죠. 물을 채웠어요. 그것도 가득 채웠어요. 아구까지. 끝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더 어려운 문제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그 이제 물을 떠서 포도주를 달라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2절 2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마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하인들은 굉장히 갈등했을 거예요. 지금 연회장에 포도주를 찾는데 맹물을 갖다 주면서 이게 포도주입니다 하면 볼기짝을 맞게 되거나 아니면 하인의 자리에서 해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냥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9절 10절 같이 읽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연회장은 포도주를 먹고 이런 맛있는 포도주를 준비해 두은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이 일에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하인들이죠. 자기들이 떠온 물이에요. 또 자기들이 가져다 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먹더니 굉장히 맛있다는 겁니다. 그 최상의 포도주가 된 것이죠. 이제 이 사건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은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썼죠? 표적이라고 썼죠. 기적과 표적은 다른 것입니다.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때 기적이라고 그래요. 표적은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34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 기적만 나옵니다. 왜 요한은 7가지 기적만 기록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써놨어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딱 7가지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면서 그냥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이 기적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뭘 믿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고해, 고난의 바다일까요? 정말 인생은 짐입니까? 정말 인생은 고통입니까?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를 밀어넣으신 하나님은 나쁜 분이죠? 만약에 인생이 진짜 고통이라면 어쩌면 인생이 고통인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로, 이 재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가난해요. 재정이 늘 부족해요. 나 돈과 상관없이 풍요롭게 산다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아파요. 5학년만 되면 아프기 시작해요. 6학년 되면 여기저기 아파요. 7학년은 토탈 다 아파요. 아니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자꾸 몸이 아픈데 인생 고통 아닌가요? 또 인간은 다 인간관계로 갈등을 해요. 인간관계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에도 갈등을 하고, 내가 낳은 아들, 딸, 이 자녀와도 갈등을 하고, 교회 왔는데 교우들끼리 갈등하고, 회사 갔는데 회사원들끼리 갈등하고, 인간관계 갈등이 없나요? 이런 남이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내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아들, 딸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내 입 안에 있는 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가 막 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대로 돼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인생이 날마다 잔치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잠언에 보면 날마다 잔치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내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내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라고 나와 있고요. 전도서 10장 19절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저 유대인들의 머리에는 이 포도주 하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파장한 잔치가 된 거예요. 잔치집에 갔는데 이미 끝났어요. 맛있는 것도 안 줘요. 여러분 장터에 가봤어요? 5일장, 3일장. 장터에 가서 물건 사려고 갔는데 파장했어요. 끝났어요. 장사하는 사람 다 떠났어요. 손님들도 없어요. 보니까 뭐 쓰레기밖에 없어요. 파장했다는 거예요. 파장한 잔치.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다 파장한 잔치가 됩니다. 결혼?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 결혼도 시간이 지나면 애정이 식고 열정도 사라지고 파장한 잔치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내들이 파장한 잔치 같은 결혼 생활에 조용한 절망에 빠집니다.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파장한 잔치가 됩니다. 아름다운 미모도 사라집니다. 평생 벌어놓은 돈도 사라집니다. 한때 큰 권력 가진 그 권력도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즉 세상의 모든 포도주는 다 말라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포도주를 만들어 둬도 시간이 지나면 다 마릅니다. 무더운 여름 가뭄 때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메마른 자신의 상태를 보고 나는 더 이상 부를 노래가 없다. 나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절망뿐이다. 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의 늪 속에 빠져버렸다 하며 절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대하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손님으로 갔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신랑에게 뛰어가거나 연회장에게 뛰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뛰어갔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저 손님으로 계신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남들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나와 상관없어요. 그저 종교 생활이 될 뿐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억지로 올 뿐이에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 집에 유대교의 정결 의식을 지키기 위하여 텅 빈 돌 항아리가 여섯 개나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유대교는 남들 보기에 도덕군자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상은 텅 빈 도덕이며 죽은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파장한 잔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생활로는 축제 인생이 될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님 대하듯 대해요. 아무리 예수님이 곁에 와 계시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2007년 1월 어느 날 아침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인 조슈아 베리, 4억 원이나 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가지고 바흐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협주곡 6장을 다 연주했습니다. 그가 연주를 하면 보통 연주홀에 입장료가 20만 원이 되어도 순식간에 다 매진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스타죠. 그런데 그가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자신의 얼굴과 신분을 다 가리고 워싱턴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 앞을 1097명이나 지나갔지만 단지 7명만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45분 동안 열정을 다해 연주를 했지만 청중들의 박수도 감사의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의 깡통에는 단지 32달러 10센트, 즉 4만 원 정도만 던져졌습니다. 하루에 100만 명 넘게 다니는 지하철역이지만 각자가 바쁜 일에 쫓기느라 세계적인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루에도 수많은 기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몸에 힘을 주고 또 배출이 되고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겨울에 잠자던 땅들이 살아나고 움츠렸던 나무들이 새싹을 내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보는 것들이 모두 다 그분의 위대한 연주입니다. 정말 다 기적들입니다. 아니, 이 기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다 기적이지요.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숨쉬는 것, 이거 기적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를 힘입어 살며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이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태초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며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시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주님께서 만드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시들은 삶에 생기를 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연주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연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연주하겠다고 하며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맡기면 내가 아무리 초라한 자라도 위대한 연주가 되는데 나를 맡기지 못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기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나의 주인이신 그분,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것입니다. 파장한 잔치 같은 내 인생이 축제의 인생,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중에 절망의 고통 한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주인으로.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식은 분이 있습니까? 혹시 부자 관계로 갈등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파장한 잔치 같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물된 동산처럼 기쁨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아무리 그 문제가 큰 문제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권모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자기 형님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10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어요. 뭐 병원에도 가서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형, 우리 교회 나와. 한국에 좀 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 그래서 형님이 정말 왔어요. 예배에 참여하고 같이 만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기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일인데 주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특별히 화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성경에 이것만 없으면 나 교회 나오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화학으로 H2O가 어떻게 말 한마디에 CH5OH로 바뀝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초라한 삶이라 하더라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삶에 들어오시면 축제의 삶이 됩니다. 끄정하는 심지가 불이 붙습니다. 상한 갈대가 살아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슬픔 당한 자를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이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마리아는 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 손님으로 와 계신 예수님에게 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적이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함께 같이 한 집에 살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간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요한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어떤 책 보면 예수님이 그 병아리를 보고 독수리가 되라, 비둘기 되라 막 그런 연습을 했다고 나와요. 순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 없어요. 첫 번째 기적이에요. 마리아는 한 번도 기적을 본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에게 뛰어갔어요. 마리아는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걸 알았어요.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된 걸 알았던 이 마리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한 번도 기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냉담한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가 와서 간청할 때 바로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언제나 테스트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수르부니게 이방 여인이 정신질환에 걸린 자기 딸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건 나오죠?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냉담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녀를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개들도 자녀들이 던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며 예수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즉각 딸의 그 귀신 들린 것을 치유해 주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곧바로 하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러자 하인들은 그냥 채우는 신용만 하지 않았어요. 조금 채우지 않았어요. 가득 끝까지 아귀까지 가득 채웠어요. 이건 넘치는 순종,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위험에도 무릅쓰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둘로스라는 노예가 있고 디아코노스라는 하인이 있습니다. 둘로스는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 말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불에도 들어가라면 가야 돼요. 목숨을 던지라면 던져야 돼요. 그게 둘로스예요. 그런데 디아코노스는 자기의 의사가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주인이 정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집에 가면 돼요. 주인 바꾸면 돼요. 그게 하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하인이에요. 디아코노스라는 하인이에요. 자기 의사가 있어요. 자기 주관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물 갖다 붓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이걸 연회장에게 포도주라 하면 갖다 주라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위험한 순종을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그 기적을 제일 가까이에서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생각대로 살겠다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예수를 믿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라는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해도,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해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라고요? 피곤한데? 그냥 주일을 지키십시오. 십일조를 하라고요? 지금 돈도 부족한데? 그냥 십일조를 하십시오.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사업하려면 거짓말 적당히 해야 되죠? 안 하면 손해보는데? 그래도 그냥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대단한 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네, 그냥 사랑하십시오. 화내지 말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그냥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만 살면 내가 주인되어 사는 거지요.